위기에 처한 대다수 크리스천을 위한 수다, 이름하여 박쌤의 위대한 수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2500년 전 그리스 비극의 백년, 소포클레스의 웨디푸스 왕. 네,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앙과 삶을 낯설게 되돌아보고 나와 다른 타인의 삶을 공감적으로 이해해서 불통의 기독교 넘어서 소통의 가능성을, 아유 멋있는 말 같아, 모색해보는 시간, 문화예술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송. 이건 우리 정도령이 말한 겁니다. 빡쌤의 위대한 수다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영화와 연극, 또 고전, 동시대 이슈가 되는 책들을 선택해서 좌충우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여건을 감안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에 이어서 두 분의 수다꾼, 예, 자리를 빛내주시러 또 이렇게 왔어요. 네, 간단히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전공자보다 영화를 더 많이 보는 일개 직장인 아멜리입니다.
그 아멜리가 뭔지 나 좀 소개해줘요, 그거.
아멜리는 아멜리에라는 영화에서.
아, 영화의 프랑스 영화 그 독특한 캐릭터의, 네, 그 아가씨.
주인공 원래 이름이 아멜리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아멜리에로 소개됐죠.
아멜리에. 네. 아, 그래서 아멜리?
네, 아멜리.
오, 성격이 굉장히 약간 이상한가 보다. 네, 영화 생각이 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네. 아멜리. 또?
네, 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벽장 속에서 튀어나온 30살의 루시입니다. 네,
아직도 튀어나오는 거야?
저 매주 튀어나오려고요.
네, 매주 이렇게 튀어나오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또 뭐 오늘도 우리의 무게중심, 무게추. 네,
준비된 멘트. 네, 정 PD, 정도령입니다.
언제 들어도 좀 식상해요. 소리가. 네, 우리 정 PD, 정도령. 저는 뭐 변함없이 진행 겸 잡담꾼, 빡셉니다. 아, 뭐 맞지 못한 이런 박수, 반갑지 않아? 오늘은 고전 읽기. 꼭 읽어야 되는 고전. 그리고 내가 읽은 것처럼 느껴지면 결코 읽지 않았던 고전. 뭐 이런 고전들을 가지고서 삶과 신앙에 대한 얘기들 돌아보고 있는데요. 2500년 전에 쓰여진, BC 4세기에서 5개 세기경에 쓰여진 그리스 비극의 최고 정점에 있는 작품이다라고 추앙받는 소포클레스의 웨디푸스 왕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박쌤이 말한 대로 처음 읽어봤어요.
아, 처음? 네.
오이디푸스는 제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작품 처음 읽어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원전은 안 읽어요. 그냥 파생된 얘기들을 우리가 그냥 얘기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고전은 다 읽은 걸로 치고 가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대부분 안 읽었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두 분은 마치 읽은 사람처럼 여유가 있네.
저는 이렇게 줄여놓은 이야기, 줄여놓은 이야기를 읽었었고,
네.
읽었었고, 그리고 대학 때 이제 연극을 봐서,
오, 네. 근데 보인다.
그때랑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직접 읽어보니까. 그리고 뭔가 연극과 문고본을 뛰어넘는, 정말 너무 사실 재밌게 읽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로?
네네.
아, 진짜로 정말로?
네네. 권합니다.
네, 2500년 장 작품을 네네, 재밌게 권합니다. 읽었대요. 루시는 어땠어요?
네, 저도 뭐 고등학교 때 그리스 비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포클레스 버전은 아니었고 그 전에 이런 뭐 그런 걸로 읽었었고요. 저도 지금 하는 공부 때문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굉장히 취해 있지. 실질적인
거기에 취해 있어. 야, 아, 근친사래, 근친상간.
그 단어가 익숙해서, 네, 아, 익숙해서 네. 그렇지. 오이디푸스 자체의 캐릭터에 대한 생각은 사실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는 아, 굉장히 그 심리적인 것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아, 내가 나이를 먹어서 좀 더 깊이 이해도가 훨씬 넓어졌구나라는 생각도 정말 했었고요.
이해도는 넓은데 그냥 자기를 그냥 이렇게 오픈하네요. 나이 먹었다. 이렇게 자기 무덤판 얘기를.
나이를 아까 공개했잖아요.
네, 공개했습니까? 네,
전 30살의 루시입니다.
보통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아무 자신 있어요. 예, 네, 좋아요. 네, 뭐 웨디푸스를 뭐 좋아하는 그지 읽는 사람인데 뭐. 아, 지금 뭐 얘기를 잠깐 나눠봤지만 어우, 최근에 읽었어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다들 따끈따끈하게 읽었어요. 그럼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기가 평상시에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듣고 알았던 이 이야기를 실제 읽어보니, 내가 기존에 아는 것과 이런 차이 또는 공통점, 뭐 다른 부분?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신 뭐 분들이 있나요?
근친상간이나 뭐 이렇게 뭐 부모 사례나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올드보이가 제일 왜 연상이 아, 되잖아요. 네, 사실 네. 바로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봤을 때는 되게 시각적인 폭력 그리고 되게 이제 끔찍하다는 생각만 하고 아예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오이디푸스 왕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게 끔찍한 건지 오히려 더.
그 비극성?
네. 어. 그 비극성.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게 더 많이 이렇게 와닿았다니까.
어, 얼굴이 막 이렇게 감정이 돋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형언할 수 없는. 좀 더 풀어줘야 돼, 그런 걸 우리한테.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눈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사실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이디푸스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자신의 눈을 찌르고 장님이 되는 거는 너무 자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책을 다시 읽으면서 오이디푸스 왕이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살인자를 막 찾아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데 그 살인자 누군지 몰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완전히 그냥
추방시키기가 추방시키다가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장님 내지는 네가 눈에 떴으면 이런 식의 단어들을 계속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 자체에게 갖는 어떤 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예. 네.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예,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정도력 어땠어요?
저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플롯, 형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파졸리니의 오이디푸스 왕을 또 봤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 파졸리니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일 거예요. 청취자님들이.
저도 잘 모릅니다.
왜 봤어? 네. 왜 봤습니까?
파졸리니가 뭐 유치 감독처럼 어, 파졸리니가 맞아. 완전 이렇게 해놓고서 뭐 그게 뭐예요?
위대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마태복음인가 그것도 봤어요.
예. 고전.
네. 아 파졸리니의
파졸리니 마태복음. 예. 소돔 121인가? 그것도 다 파졸리니가 만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고전을 이제 현대화해서 만드는 감독인데, 암튼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애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태베시로 와서 가는 길에 왕을 죽이고 태베 왕이 되고 범인을 찾고 이런 일대기 순서로 돼 있어요.
연대기로.
네, 연대기 순서로 연대기로. 돼 있어요.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파졸리니가 원래 지루하긴 한데 마태복음 봤을 때도 거의 반을 잤거든요, 제가. 근데 지루하긴 하지만
오늘 이상하게 자기 무덤 파는 날이네. 다 솔직해지는 그 밤이야.
막상 뭐 기원전 뭐 4세기 5세기 이때 쓰였던 오디푸스 왕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태베에 재앙이 온 거죠. 역병이 돌아왔고 여자들이 임신해도 사산을 하게 되고 열매도 안 맺고 막 이런 역병이 왔는데 이 역병이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라이오스 왕, 전 왕이죠. 태베의 전 왕인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살인범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부터 딱 시작이 되면서 이 살인범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막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진행 방식, 그런 플롯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야, 이거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추천한 작품이, 아이, 고리타분한 옛날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 이 청춘들이 이렇게, 예, 나이들은 좀 먹었어요. 아, 그런데 아주 흥미진진하게, 또 매력적으로, 읽었다라는 어떤 그, 저, 촌평이 있었습니다.
빡쌤은 10년 동안 강의하지 않으셨나요? 이 작품을.
아, 뭐, 제가 그거 읽어가지고서 밤새도록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 가지 정도 우리가 뭐, 또 내가 배운 게 그거이기 때문에, 팁을 드리면, 이 웨디푸스라고 하는 작품은 실제로 소포클레스의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작가들이 이 웨디푸스를 썼습니다. 아, 그때 이제 고대 그리스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내는 거. 오늘날 작가들은 그런 강박성 있잖아요. 좀 새로운 걸 해야 돼. 근데 그때 당시 작가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새로운 얘기를 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이해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릇 위대한 작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작품을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웨디푸스에 관련된 얘기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제 고민이죠.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어떻게 더 재밌게, 박진감 넘치게, 흥미진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플롯이라든가 수사법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무수한 그 웨디푸스들이 다양한 작가들의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소포클레스의 웨디푸스가 되는 거죠. 그거의 관건은 우리 정도령이 예, 개최한 것처럼 그 플롯입니다. 플롯. 그러니까 대부분의 웨디푸스는 그냥 연대기 순으로 해요. 그냥 어렸을 때가 태어났는데 그런 저주를 받아가지고 갖다 버렸는데 기타 등등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이 얘기를 연대기 순으로 나열합니다. 근데 소포클레스 웨디푸스는 첫 장면이 뭐냐면 이미 왕이 돼 있어. 엄마랑 결혼했어. 애들까지 낳았어. 시간 한참 지났어. 그 영화 시작한 거 별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3분의 2 끝났어. 여기서 얘기가 시작돼. 그래서 그때 당시 관객들은 이거 웬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수습하지? 이런 어떤 그 극도의 긴장과 호기심에서 이게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것을 일종의 미스터리 출입 구조로 딱 만들어가지고 범인 찾기. 대신 이 범인 누구인가? 지면서. 예. 아이러니하죠. 그때 관객들은 다 알아. 네가 범인이야.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그 자기만 모르는 그 범인을 그 찾아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미스터리 추리극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관객들이 읽어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바로 서브클래스의 웨디푸스다. 아 이거 아는 체 하니까
이제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10년 동안 이 작품을 놓고 강의를 했던
강조하는데?
빡세미 줄거리를 재밌게 드라마틱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아, 뭐, 재밌고 드라마틱하고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이 방대한 책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플롯만 딱 추려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까 저희가 미스테리 추리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도령이 얘기한 것처럼, 시작하면 왕이 돼 있고, 역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역병의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왕이 그 역병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CSI, 어, 과학수사대. 이런 게 뭐야. 과학수사가 결국에는.
이성.
예, 일종의 신탁. 그죠? 아, 신들, 예언자. 이게 당시의 과학수사야. 우리 때하고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탁을 받으러 누굴 보냅니까?
크레온.
처남을 보내요. 처남. 예, 자기 부인의 예, 동생 크레온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탁을 받아가지고 오죠. 근데 신탁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선왕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죄자. 극악무도한 주인이 이 탭에 아직도 살아있다. 이 인간 잡을 때까지는 이 역병이 퇴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 웨디프스 왕이 그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잡기 위해서 누굴 부릅니까? CSI 짱 수사관 예언자
테이레시아스.
그죠? 테이레시아스 매력적인 캐릭터 아닌가요? 혹시 읽으면서 테이레시아스
나 왜 끝까지 참지 못했는가 생각했어요. 이 예언자잖아요. 물론 이제 얘기가 되려면 참지 말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야겠지만 예언자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분노를 못 참지?
팔을 이렇게 떨고.
팔을 물론 열받게 했지만 근데 사실 일부러 열받게 해서 얘기를 끌어낸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이디푸스 왕이
좀 작전이었다.
네, 저는 약간 그렇게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못 견뎌가지고 너가 지금 그 말을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거기 보면 알겠지만 좀 이렇게 추려하고 이렇게 눈 멀고 이렇게 노인에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사냐면 이 자부심, 자긍심, 자긍심. 아, 그렇죠. 이걸로 가는 게 원래 성직자들이에요. 근데 웨디푸스가 얘한테 어떤 모욕을 주냐면 이 돈 몇 푼에 이 팔아먹은
그쵸.
이런 탐욕스러운 놓친내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딴 걸 건드렸으면 아마 10개 넘어갔을 거야. 근데 이 자기의 자존심, 자긍심. 이걸 모욕하는 순간 뚜껑이 열립니다.
그쵸,
그리고 저절 확 네 감과 뭐 하고 확 가버리죠.
근데 그 예언자가 매력적인 게 지혜를 말하고 신탁을 말하는데 눈이 멀어 있다는
그렇죠.
컨셉.
네. 나 눈이 맞아.
지금 잘 얘기한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의 상징이거든요. 그쵸. 이 본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사고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이러니인 거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웨디푸스는 진실을 못 봐. 눈을 감고 있는 테이리시아스는 또 진실을 보는 거죠. 이게 대비가 되면서 아이러니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모욕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예언자를 쫓아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는데 저주를 퍼봤어 우리 가문에. 그러니까 이제 찜찜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찜찜한 웨디푸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부인 이오카스테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 예언자들 믿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실은 선왕 라이오스 죽임을 당한 그 왕도 신탁이 있었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아버지를 죽인다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라이오스 왕이 어떻게 죽었나요? 자식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뭘 며칠날 이렇게 신탁 받으러 갔다가 산속에 있는 그 삼거리길에서 도적대 들을 만나서 죽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가 뭐예요? 왕 웨디푸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얘기를 딱 던졌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웨디푸스는 갑자기 의욕에 확 빠지는 거야. 왜 의욕에 빠지죠?
자기가 죽였던 삼거리에서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 떠오른 거죠.
노인네가 그렇죠. 떠오른 거지.
그 자리엔 자기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 정황이 거의 흡사한 거야.
그리고 일행이 몇 명인지 묻죠. 네, 다섯 명 그러니까 자기가 다섯 명인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가 딴 게 아니에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은 더 큰 의욕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웨디푸스는 그 의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하냐면 그 수행원 중에 살아있던 놈. 근데 그 부른다는 게 뭐냐면 자기는 그런 사악한 짓을 안 했다 이거야.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얘가 딱 와가지고 그 도적대들에 대해서 증언을 해준다면 자기는 정말 자유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혼자 죽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봤더라도 그 입장과 처지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일본 영화.
라쇼몽.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 개입돼 있던 사람 입장에서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디푸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왕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대 들. 복수형이잖아. 자기 혼자 있잖아. 그 빠져나간 구멍을 거기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백분토론 앉아가지고 막 토론하고 난 다음에 아 우리 합의했어요. 그렇게 나와서 정반대 얘기하는 거.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와. 그럼 난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사신이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옛 나라 코린토스에로부터 비보가 날아들죠. 어떤 비보냐면 아버지. 선왕 아버지 폴리보스 왕이 죽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웨디프스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너무 슬퍼.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근데 또 한 번은 너무 기뻐.
어, 다행이야.
왜? 자기가 알고 있던 신탁이 깨졌으니까. 왜냐면 자기의 친아빠, 친엄마는 코린토스에 있는 왕과 왕비가 자기 친아빠, 친엄마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신탁을 듣고 난 다음에 놀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게 동서 나왔거든. 예,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읽었다고 또 이렇게 끝났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보를 딱 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신이 말합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선왕이 돌아가셨으니 왕위를 계승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렵죠, 그래도. 네, 엄마랑 자는 게 남았으니까.
그쵸? 신탁의 반은 깨졌잖아. 어? 우리가 마치 같이 읽은 것 같아. 신탁의 반은 깨졌지만 아직 나머지 신탁이 살아있잖아. 내가 돌아가가지고 갑자기 미쳐가지고 엄마 덮치면 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신이
위로한다고.
웨디푸스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친아들이 아니에요. 와, 이게 돌아버리는 거야. 2500년도 작가가 있다는 걸 썼다니까.
키타노에서 주워왔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웨디푸스는 이 시점쯤 되면 웬만큼 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알아채죠?
엄마가 먼저 알아채죠.
그렇죠. 엄마가 이제 눈치채는 거예요. 아니, 아, 엄마. 얘가 그때부터 말려.
엄마 어떡해.
막 말리죠. 엄마한테 말리는 장면이 참 처절하지 않습니까?
네.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려야 된다. 왜 말리려고 합니까? 이게 폭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이자 현재 남편인데 아마도 자식이라고 추정되는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할 것을 아는 거죠. 사실 자기 자신도 너무 견디기 힘든 사실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알지 않아도 된다. 신탁이 이미 깨졌다. 그냥 우리 그냥 이대로 묻어 가자.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뭔가 믿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나왔던 테이레시아스 마음하고 비슷한 마음이에요. 테이레시아스도요. 이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 이 가문은 몰락한다. 이 가문이 뭐냐? 이 태베의 가문이에요. 이 나라가 몰락이에요.
왕족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 비극적인 상황에 파국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역병을 앓고 말자 라고 생각하는 게 테이레시아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푸스 왕은 끝까지 말해요. 난 진실을 알겠노라. 그렇죠. 무조건 난 진실을 일단 알고 봐야겠다고 해서 파헤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부인이었던
이오카스테가
이오카스테는 방으로 결국 들어가 버리고
예, 그 말리기 전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오카스테가 끊임없이 말리니까 거기에서 에디푸스가 어떤 반응을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내가 주소온 아이라고 하니까 그더 이상 그냥 캐지 말라고 한다. 캐지 말라고 한다는 건왜 캐지 말라고 하지?
내 신분이 천한 신분일까봐 그렇죠. 당신은 두려워했던 거야 라면서 그렇죠. 더 진신을 파헤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두렵지 않은 거지.
웨디푸스는 웨디푸스하고 우리가 이 대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웨디푸스는 합리적인 추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를 말린다? 그런 합리적인 인과에 따라가지고 생각한다면 여태까지 나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보필하는 아내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주소왔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갑자기 출생의 비밀을 캐지 말아라. 출생의 비밀을 캐면 뭐가 일어나는데 내가 비천한 자들이나 뭐 매음굴이다 아니면 천민이라 천박한 이런 출신의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 망신스럽다 이거지. 어 그렇다 이거지.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합리성을 가지고 추론하는데 이 추론을 하는 이 토대 자체가 문제가 있는 토대인 거잖아. 잘못된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이오카스트는 웨디푸스를 말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모든 키를 쥐고 있는 키맨이 누구예요? 양치기죠.
양치기.
양치기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양치기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아, 진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알죠. 근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하죠. 그러니까 테이레시아스한테 모욕을 줬던 방법하고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뭐 어떻게 하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일반인들은 때리면 돼. 조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막 협박하고 겁박하고 결국 그 공포를 조장하죠. 그 위압감에 눌려서 양치기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거를 얘기하게 돼. 이 장면, 이 선언을 향해서 이 모든 이야기는 막 그렇죠. 달려온 거예요. 달려온 거죠.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있죠. 이 웨디푸스의 침묵이 어마어마한 침묵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퍼즐 같은 영화 있잖아요. 퍼즐 같이 이렇게 짜맞춰지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딱 빠바바바바바박 이게 맞아가지고 딱 완성되는 웨디푸스의 머릿속에 그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빠바바바바바박 그럼 엄마 뛰어들어갑니다. 하지만 늦었죠. 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웨디푸스는 자기의 저주스러운 눈을 하고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언한 대로 그 범죄자가 이 태비에서 제거되지 않는 한 역병이 멈추지 않으니까 누굴 제거해야 돼요?
자신.
자기를 제거하죠. 그래서 자기가 낳은 딸, 그죠? 딸인 동시에 남매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정말 어떻게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 딸의 안티고네의 손을 잡고 방랑의 여정을 떠나면서 막을 쭉 내리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냥 아, 그냥 덮치고 뭐 이상한 형 이 드라마야 뭐라고 생각했던 웨디푸스의 실제 플롯과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일 감명 깊었던 그 문장 자체가 그 문장이에요. 남편에게서 남편을, 자식에게서 자식을 낳은 이중의 비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편에게서 남편을 생각해봐야지 딱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서 또 다른 또 자식들을 낳은 그 비극 자체가 사실 저 웨디푸스 왕의 비극보다도 훨씬 더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추리해서 알아가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느낀 어미이자 부인의 그 마음. 그거는 또 다른 묘미가 아닌가, 여기에.
그렇죠. 상상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계속 깊이 들어가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심연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게, 웨디푸스의 마음을 계속 생각해도 그 심연이고, 이 웨디푸스의 아내이자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가도 심연이에요. 심지어 나중엔, 물론 서포클레스는 이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또 안티고네, 네. 그 딸과 아들들의 비극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쓰게 되지만, 그 아이들의 또 그 심정 역시도 깊은 심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그 욕망의 어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웨디푸스, 이오카스테, 라이오스, 안티고네, 뭐 이런 어떤 존재들이 되는 거죠.
저는 오이디푸스 왕을 읽으면서 그 비극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오이디푸스 왕은 태베를 구하기 위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살인범을 알아내야지만 이 재앙이 멈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실을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 진실이 오히려 자기에게 파국을 가져오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는 그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이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가 상징하는 게 빛으로 상징이 되는데, 그렇죠. 그 빛을 깊이 깊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그 빛이 자기 눈을 멀게 하는 아이러니를 딱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게.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증거가, 모든 말 속에 있는 거 다른 데 있지 않고 자신의 말,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는 말들 속에 그 모든 증거랑 단서들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큰 아이러니.
그러면 여기서 이 모든 단서와 증거들이 그의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웨디푸스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그렇죠. 이 드라마의
핵심인 거지.
저는 그게 신의 장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을 내린 거잖아요. 어쨌든 오이디푸스 왕이 아버지를 살해할 거고 어머니를 죽일 거다라는 신탁이 있었고, 이 신의 신탁대로 결국은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어떻게 보면 오이디푸스는 이 신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코린토스를 떠나잖아요. 신탁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 건데, 그 발버둥 치는 노력이 오히려 그 신탁을 이루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네. 점점.
이거 신의 장난 아니냐, 이거 숙명론 아니냐. 여기서 뭔가 우리가, 아, 이거 너무, 이거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결국 신 안에서 놀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정도령이랑 약간 비슷한 측면으로 보긴 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비극의 조건들에서도 보면, 사실 보통 이상의 사람, 어떤 영웅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는 어떤 비극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네. 또 비극들이 많이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소포클레스의 작품이 다른 어떤 작가들의 웨디푸스보다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게 타당성이 있는 게, 기존의 작가들은 그러니까 그리스의 어떤 신을 믿는 어떤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원칙은 아주 심플합니다. 사고는 누가 친다?
인간.
인간이 사고를 쳐요. 그러면 해결은 누가 해주신다?
신이.
신이 하신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극작술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3대 비극작가 중에 우리가 아마 몇 개월 후에 한번 다룰 거예요. 에우리피테스라고 하는 가장 후기의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이 사고를 치는 건 맞아. 하지만 정말 신이 해결을 해줘? 거기에 퀘스천마크를 던지는 그런 작품들을 썼죠. 그에 비해서 이제 소포클레스는 그 중간기에 활동했던 작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웨디푸스 자체의 그 초점들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다른 작품들하고 차이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웨디푸스가 그런 저주받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건 맞다. 하지만 실제로 웨디푸스가 자기 눈앞에 널려있는 진실을 보지 못한 거는 신이 눈을 가린 건 아니거든요.
그쵸.
자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그걸 눈을 가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성이에요. 그게 합리성이라고. 그러니까 웨디푸스는 맨 처음에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성과 합리로 추론을 합니다. 근데 합리성과 그 추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성적인데 자꾸 왜곡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왜곡은 어디서 나왔냐면, 자, 신탁을 받으러 왔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범인을 제거해야지 역병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누굴 불러? 테이레시아스 불렀어. 근데 이 와가지고 사실은 말 안 하고 나한테 저주나 퍼붓고 갔어. 모욕을 주고 갔어. 이런 인장,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국민들, 우리 백성들,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 모욕을 당했어. 내 권위가 땅에 떨어져.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난 넘버원이야. 그럼 내 권위는 누구한테 가? 넘버투, 우리 각시한테 가. 이오카스틴한테 가. 근데 남편이 권위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각시도 권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권위 우리 둘 다 망하고 이게 쓰러지면 그 다음에 그 권위는 누구한테 가? 넘버쓰리. 넘버쓰리? 넘버쓰리 누구야?
크레온.
그래, 이 모든 거 크레온 네가 저지른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성적인 거라고. 왜냐면 나는 그 범인이 아니니까.
죽어도
아니니까. 나한테 그런 모욕을 퍼붓더라고 하는 건 크레온이 꾸린 음모다. 이게 이성과 합리성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다음 스텝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아까 이제 자기의 어떤 출생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왕비의 반응을 합리성, 이성적 추론에 따라가지고 그것은 이 왕비가 내 출신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웨디푸스가 맹신한다는 데 있죠.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이 모든 태베의 국민들은 다 그 범인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나만은 아니야. 난 절대 각하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믿는 이 오만. 이 교만. 그래서 이제 보통,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 헬라어, 히브리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 교만을 얘기하는 히브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 비극에서 히브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잔이에요. 그래도 웨디푸스가 히브리스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어서 그렇게 벌을 받는 건, 그거는 마땅한 어떤 짓을 한 거야. 그죠?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연민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얘는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이진 않았거든요. 국민들을 생각하고.
그러면 인간의 관점이랑 신의 관점이 다른 걸까? 그러니까 그 지점이 어딘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읽게 하는 게 소포클레스의 정말 이렇게 약간 대단한 뭔가 통찰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긴장을 잃어버리지 네.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웨디푸스는 자기의 이성과 합리성, 자기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서 범인일지도 몰라 생각했지만 그 의혹의 눈초리를 자신을 성찰하는 데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파국은 신의 저주라고 말하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과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웨디푸스는 그걸 깨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죠?
자기 눈을 찌르죠.
눈을 찌르죠. 어머니 브로치.
예, 브로치 아니야. 엄마가 이제 그 뭐
머리핀. 예. 머리핀인가?
그거 이제 목을 매달았으니까 엄마. 그러니까 그 시체를 부둥켜 알고 통곡하다가 그 머리에서 그 핀을 뽑아 가지고 자기 눈을 푹푹 쑤시죠. 터트려 버립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울까요? 그 나라도 여러분들이라면 안 했겠어요? 나라도 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었으면서도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해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한 이 눈이요. 터져라.
여러 차례 찔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요?
죽을 수조차 없지
무서운 사람이야, 정구형은. 아, 같이 이제 목을 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건 너무 쉬운 거죠. 어쩌면 그러니까. 하데스로 이제 가서 이제 이런 건데.
근데 그 책에서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하데스에 계신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볼 낯도 없다.
네. 나 그때서 알았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가기를 늦춘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사실 웨디푸스 왕은 자신의 아이들을 되게 많이 걱정하는 장면이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눈을 찌르고 나서도 그래 남자들,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래도 자기 힘으로 먹고 살겠지만 내 사랑하는 딸들은 어떡하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시민들과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그들과 내려갈까, 그 딸들을
이렇게 섞여서 살 할 수 있을까? 그 너의 부모님들의 과오 때문에 딸들이 결혼하지 못할 것까지 걱정을 하는 거 보면서 사실 약간 요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그리스 시대 내지는 그 어떤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교훈적인 부분도 분명히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너네 부모님들 제대로 안 살면 너네 아이들이 또 저주를 받거나 그럴 수 있다.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 드라마가 주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나 감동, 그 다음에 이것이 고전으로서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또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과학, 산업혁명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의 기술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맹신. 신뢰, 맹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귀결되냐면 양차 세계대전, 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이라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 애들 핵! 다 죽어! 와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해! 뭐 이런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과 이성과 합리성이 자기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그 순간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은 좋은 도구인데 이게 어디 위에 떠 있어요?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비합리적이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 자체가 합리적일 수 없는 그 존재인데 그 존재 위에 이성과 합리성이 떠 있어봤자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성의 광기 상태.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웨디푸스 소포클레스는 2500년 전에 그 드라마를 썼지만 2500년 후를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인류는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디푸스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읽고 봐야 하는 고전이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의 맨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써 있어요. 제가 너무 감동 깊어서 되게 써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인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하고 그가 고통을 겪지 않고 삶의 경계를 지나갈 때까지는 그래야 된다고 써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장이 다른 버전에서는 어떻게 좀 번역이 되냐면 이 사람이 눈을 수축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장로들 이렇게 연배가 많은 이 지혜로운 환자들 이런 사람 코러스들이 쫙 이렇게 보다가 테베 시민들을 향해서 말을 하거든요. 테베 시민들아 봐라 이 위대했던 왕 웨디푸스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됐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약하라. 죽음의 침상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행복하였다 라고 말하지 마라. 인간은 유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행복해. 내가 너무 좋아. 내가 젊어. 내가 돈이 많아. 내가 권력 있어. 다 이룰 것 같아. 그래서 나 행복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웨디푸스가 이 드라마를 보면 2시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왕이었어요. 위대한 왕이었죠. 정말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불과 2시간 후에 실시간 2시간 후에 이 전 우주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야. 정도령, 루시, 에멜리아, 박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무슨 말 하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젊어? 네가 돈이 있어? 네가 권력 있어? 그걸로 뭐 할 수 있어? 천만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린 유한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 아닌가? 기독교적인 메시지잖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반성하게 되네요.
갑자기 이게 회개의 메시지 네, 메시지요.
회개기도 기도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속에 소포클레스 웨디푸스 이 작품에 관련된 얘기를 정말 좌충우돌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뭐 저도 이제 워낙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한 작품이기 때문에 좀 흥분했지만 저만 흥분한 건 아니죠? 예, 목소리 들었으면 알겠지만 루시 못지않고 아우 지금 숨도 못 쉬어요. 지금. 우리 아멜리 같은 경우에는 정도령도 얼굴이 빨개졌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어떠세요? 이 소포클레스 웨디푸스 21세기의 독자들을 이 정도 흥분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좀 새롭게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점들을 발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우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눌지 우리 정도령이 간단하게 광고를 좀 해주시고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데이빗 오 러셀 감독의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고요. 코미디입니다.
아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로맨스 요즘 너무 이제 극악한 걸 봤어. 박찬욱 영화도 그렇고 웨디푸스도 그렇고 아 좀 힘들어. 좀 요번에 좀 쉬었다가는 근데 그 영화가 그렇게 쉬는 영화는 또
아니라는 그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죠.
이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은 가다가 시를 따라 여행하다 발견한 태양의 빛 자락의 길 운명과 같은 만남 그다툼 그리고 또 이어지는 형제와의 아픔 내 손에 잡은 마이크로폰에 당긴 이야기와